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sbs.com.au/korean에서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만나보세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휴대전화, 온라인, 그리고 라디오를 통해 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땅의 전통적 소유주인 루링가의 부족의 카마렉을 주민들과 이 부족의 전현직 원로들에 대한 담례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와 함께 이 땅의 토착 소유권자인 모든 호주 원주민 및 토레스협 군도민께도 존중의 마음을 표하고자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전 세계에서 온라인을 통해 그리고 호주 전역에서 함께해 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년 10월 23일 목요일 방송 시드니에서 보내드립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프로듀서 나혜인입니다. 시드니에 계시는 한인 농부 여러분들께서는 어제 정말 더운 하루를 보내셨죠. 어제 오후 시드니 서부 리치몬드와 파라마타의 기온은 38.7도까지 올라갔는데요. 이에 더 나아가 펜리스와 뱅스타운 40도를 찍었습니다. 10월의 역대 최고 기온입니다. 호주에서는 기온이 40도 가까이 올라가면 꼭 길에 헤어드라이어를 켜둔 것처럼 더운 바람이 부는데요. 이 습기가 많은 한국의 더위와는 굉장히 다른 느낌입니다. 10월 중순 자카렌다가 피기 시작한 봄입니다. 하지만 체감상으로는 이미 여름에 온 것 같은데요. 오늘 다시 기온이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 이 봄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선선한 봄바람이 부는 지금 어쩌면 길거리 축제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현재 파라마타에서는 거리 축제 파라마타 레인스가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축제는 매일 밤에 진행이 되는 야간 축제입니다. 이 토요일 밤까지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한국에서 온 힙합 댄스 그룹 디오케스트라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현장 소식 조금 뒤에 전해드리겠고요. 그 밖에 영화 이야기 나누는 시대챗, 호주 사회의 결합을 맞는 이슈들을 짚어보는 SBS 이그제민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2025년 10월 23일 목요일 방송 먼저 뉴스로 시작합니다. 홍태경 프로듀서입니다.
2025년 10월 23일 목요일 SBS 한국어 뉴스 간추린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서부 시드니 국제공항이 본격적으로 2026년 개항 준비에 나섰습니다. 첫 비행 경로 테스트를 비롯해 수화물 시스템 운영 테스트에 들어갔습니다. 8,800만 유로 상당의 보석을 도난당한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이 CCTV 결함으로 침입에 허점이 있었다고 시인했습니다. 멜번 남동부의 프랭스턴 인근에서 강풍으로 남성 두 명이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악천후에 대해 경계가 필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북한이 새로운 무기체계 시험을 강행하며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미사일 여부에 대해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이 오늘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연방정부가 2026년 개항을 앞두고 있는 서부 시드니 국제공항의 운영 준비를 위한 첫 번째 테스트에 착수했습니다. 캐서린 킹 교통부 장관은 오늘 비행 경로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We've got the flight paths being tested today with a Cessna coming through and CASA.
킹 장관은 세스나 항공기가 도착하고 민간 항공 감독청 CASA가 해당 항공편을 감독하는 비행 경로 테스트를 오늘 진행 중이라고 밝히면서 새로운 시스템을 통한 수화물 처리도 진행 중이며 이 모든 것은 내년 중반 화물 운송과 2026년 말 첫 승객 수송을 위한 공항 운영 준비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킹 장관은 신공항이 놀라운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며 건설 부문에서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중 50%는 서부 시드니 지역 근로자들이 일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주 시행되는 테스트에는 소방대와 응급구조대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을 마친 후 귀국길에 오른 앤소니 알바니즈 연방 총리의 전용기가 긴급 착륙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워싱턴 DC 인근의 앤드류 공군기지에서 출발해 하와이 호놀룰루로 향하던 호주 공군 전용기가 이륙한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예기치 않게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공항에 긴급 착륙한 것입니다. 이는 전용기에 탑승한 호주 공군 소속 승무원의 머리 위로 기내 수납함에서 수화물이 떨어지며 부상을 입었기 때문으로 승무원은 치료를 받기 위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알바니지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갖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으며 10개월에 걸친 협의를 성사하고 호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두 정상은 월요일 백악관에서 만나 희토류와 핵심 광물에 대한 협정을 맺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호주에 핵 추진 잠수함을 공급하는 오커스 안보 협정을 존중하고 이를 신속하게 이행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국민당 브리짓 맥켄지 상원의원이 이번 주 초 앤소니 알바니지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중요 광물 협정은 환영하지만 환경 승인을 받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맥켄지 상원의원은 채널9의 투데이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Mission accomplished for Team Australia, a great deal. Obviously, the delivery is going to be really difficult.
맥켄지 의원은 호주 외교단에 큰 성과가 있었지만 분명 이행 과정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면서 환경 승인을 받는데 필요한 기술력을 갖추려면 이 프로젝트들을 초고속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아직 좋은 실적이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맥켄지 의원은 또한 중요 광물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수개월에 걸친 치열한 협상을 진행한 케빈 러드 주미 호주 대사를 높이 추켜세웠습니다. 러드 대사는 전 총리 시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에 대해 이번 주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사과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 최대 석유회사 두 곳을 겨냥한 추가 제재를 발표하며 우크라이나 평화협정 협상의 미온적인 러시아에 대해 압박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추가 제재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쟁 종식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만들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에 토마호크 미사일을 제공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지지하며 우크라이나 군이 토마호크 미사일을 사용하도록 훈련하는 데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부다페스트에서 예정된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밤새 미사일 교전을 벌였습니다. 우크라이나 관리들은 지난밤 러시아의 공격으로 어린이 2명을 포함한 6명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인근 해역에서 마약을 운반하는 선박에 대해 공습을 감행할 법적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군은 마약 밀매 활동 중인 또 다른 선박을 공격해 파괴했다고 전했습니다. 콜롬비아 해안에서 발생한 이번 공습으로 2명이 사망했으며 이는 베네수엘라 해안에서 발생한 이전 공습과는 다른 양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가 육지에 목표물 타격을 결정하게 되면 의회에서 다시 논의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This is a national security problem. They killed 300,000
people.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은 국가 안보 문제라며 마약 밀매로 작년에 30만 명이 죽었고 그 마약들이 유입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마약으로 작년에만 30만 명의 미국인이 죽었기 때문에 미국은 이렇게 할 권한이 있으며 이는 공해상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미국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수십만 명의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일요일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서 왕관 보석을 훔친 대낮의 강도 사건이 CCTV 카메라 결함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범인들은 크레인을 이용해 세계적으로 유명한 루브르 박물관에 침입해 위층 창문을 부수고 약 8,800만 유로, 호주화로 약 1억 5,700만 달러 상당의 보석을 훔친 후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강도 사건 이후 비난을 받고 있는 로랑스 데카르 박물관 관장은 상원에 사임안을 제출했지만 라시다 다티 문화부 장관은 이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관들은 심각한 보안상의 허점이 있다는 것을 시인하며 루브르 박물관의 외부 경계를 감시하는 카메라가 충분치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SBS 라디오 한국어 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고국 소식입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을 고문 끝에 살해한 주범이 2년여 전에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치동 마약 사건의 공범으로 드러났습니다. 집중력 강화에 좋다며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마약 음료를 학생들에게 마시게 한 뒤 이를 협박해 돈을 뜯으려 한 피싱 사기단의 총책이 최근 캄보디아에서 자행된 20대 대학생 납치와 고문 살해 사건의 주범과 공범 관계인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국가정보원 등 관계 당국은 도주한 이 인물을 추적하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5개월여 만에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선 북한이 어제 발사한 미사일은 새로운 무기체계인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시험 발사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새로운 무기체계라고만 언급하며 구체적인 미사일 기종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군 당국은 극초음속 미사일인지 여부는 면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이 경주 APEC을 일주일가량 앞두고 미사일 도발에 나선 건 존재감을 각인하려는 대미 메시지란 분석입니다. 다시 국내 소식입니다. 시드니 집값이 4년 만에 최고 속도로 상승 추세를 보이면서 2026년 말까지 주택 가격 중간값이 200만 달러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9월 분기에 3.4%의 상당한 성장을 기록한 시드니의 주택가격 중간값은 175만 달러입니다. 이러한 성장세가 앞으로 1년 동안 반복될 경우 시드니 집값은 2026년 말 이전에 200만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메인 경제 담당 니콜라 파월 이사는 시드니 주택가격이 100만 달러 기준을 돌파한 것이 불과 12년 전이라며 올 봄에는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We're expecting prices to continue to rise over spring, and particularly around.
파월 이사는 봄 내내 가격이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부동산 가격 상한선 주변에서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이며 시드니의 경우 도시 전체에서 중간값이 약 150만 달러로 가격 압박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습니다. 멜번 남동부 프랭스턴 인근에서 강풍이 불면서 남성 두 명이 바다에 휩쓸려 사망했습니다.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이 남성들은 어제 오후 물속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빅토리아 경찰은 경찰 헬리콥터를 이용해 두 사람을 해안으로 이송했지만 소생시키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 볼람 빅토리아 시장은 성명을 통해 이 참사가 자연의 힘과 악천후가 초래하는 실질적인 위험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환율 정보입니다. 오늘 호주 외환시장에서 호주화 1달러는 매매 기준가로 미화 65센트에 한국 원화로는 93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호주의 주요 도시 내일 날씨 전해드립니다. 시드니 대체로 맑겠습니다. 11도에서 낮 기온 27도. 멜번도 대체로 맑겠고 오전 6도, 낮 기온 20도. 브리즈번 더운 날씨 보이겠고 19도에서 35도. 퍼스도 가끔 소나기 오는 곳 있겠습니다. 13도에서 18도. 애들레이드 11도에서 20도로 높은 구름 끼고 잔잔한 바람 불겠습니다. 캔버라 맑고 건조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아침 5도에서 낮 기온 24도. 호바트 대체로 맑고 선선하겠고 7도에서 16도 예상됩니다. 다윈 대체로 맑고 덥겠습니다. 27도에서 낮 최고 34도. 고국의 수도 서울은 내일 맑겠고 오전 10도, 낮 기온 20도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 10월 23일 목요일 SBS 한국어 뉴스를 마칩니다. 뉴스 진행의 홍태경입니다.
The SBS Korean program's Daily Overview looks into issues in Australian politics, society, and economy right after the news every weekday.
2025년 10월 23일 목요일 호주 공영방송 SBS 한국어 프로그램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매일 방송 뉴스 후에는 데일리 오버뷰로 이어집니다. 호주와 한국, 전 세계의 사안을 조금 더 깊이 있는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인데요. 매주 목요일은 영화 이야기 나누는 시네챗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SBS의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죠. 온디맨드에서 무료로 보실 수 있는 영화들 가운데 이것만큼은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하는 작품들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덴마크 한인 입양인 감독이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은 영화 조용한 이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앞서서는 지금 파라마타에서 진행되고 있는 길거리 페스티벌 파라마타 레인스 소식 준비했는데요. 오늘 밤에도 공연이 예정돼 있죠. 한국의 힙합 댄스 팀 디오케스트라 만나보겠습니다. 데일리 오버뷰 첫 순서로는 호주 사회의 결속을 맞는 이슈들을 짚어보는 시간 SBS 이그제민스입니다. 증오 이야기 시리즈 매주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젊은이들의 급진화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폭력적 극단주의의 위협에 빠져 있는 우리 청년들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SBS 이그제민스 홍태경 프로듀서입니다.
SBS 라디오
호주 사회의 잘못된 정보나 허위 정보에 대해 심도 깊은 통찰력을 제공하는 SBS 오디오 팟캐스트 SBS 이그제민스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Parents that I've worked with will say every time I bring it up, it becomes quite explosive and argumentative.
폭력적 극단주의에 맞서 싸우는 활동가 페타로우 씨는 자신과 함께 얘기했던 부모들은 이 얘기를 꺼낼 때마다 자녀들이 이미 전투 태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폭발적이고 논쟁적인 상황이 된다고 말합니다. SBS 이그제민스 증오 이해하기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젊은이들이 급진적인 폭력적 극단주의 위협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급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은 바로 타자화, 즉 우리와 다른 그들이라는 생각이라고 페타 씨는 지적합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누군가가 자신의 생각을 진심으로 묻는다면 아니요, 틀렸어요. 하지만 왜 그렇게 믿는지 말해주세요 라고 물을 때보다 훨씬 더 솔직하고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젊은이들은 정의와 공정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 태생적으로 열정적입니다. 페타 씨는 이것이 극단주의 모집책들이 주로 악용하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A lot of times with young people, it is about seeking justice. It is about righting wrongs.
젊은이들에게는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들의 관점에서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주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극단주의 단체에 속했다는 지적보다는 그들이 그러한 것들을 성취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페타 씨는 강조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건설적으로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단체 중 하나로 다문화 청소년 지원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젊은이들에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는다고 느끼도록 돕습니다.
We make a safe space for people to ask questions that they might feel like they don't know where else to ask, and that really supports a healthy environment.
Kate Young 대표는 이 단체가 사람들이 어디에 질문해야 할지 모를 때 질문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마련해 건강한 환경과 토론을 지원하며 청소년 자문 그룹에서는 페미니즘과 청년 남성 대표성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의회에서 의사결정권자들과 만나 자신이 열정을 갖고 있는 분야와 바라는 변화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전했습니다. 케이트 영 대표는 이 단체의 성공 요인 중 하나가 다양한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 think it helps young people understand that there is difference of opinion. It helps people not feel alienated.
이러한 활동은 젊은이들이 의견 차이가 있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전하는 케이트 대표는 그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도우며 소외감은 결국 그들을 더욱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전 에피소드에서는 10대 시절 증오적인 언어와 이념으로 가득 찬 온라인 세상에 갇혔던 제이미 씨의 이야기를 만나봤습니다. 제이미 씨는 자신이 속한 집단 내에서 들었던 내용을 반박하는 의견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신의 강한 생각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했고 결국 변화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A lot of it was exposure to queer people, more women, gay men, people who didn't traditionally fit the masculine, straight, male friendship groups.
다양한 집단, 즉 퀴어나 여성, 게이, 그리고 당시 자신이 속했던 남성적이고 이성애적인 남성 집단에 속하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한 경험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의 실제 경험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또 그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됐다는 제이미 씨는 그를 통해 세상에는 단순히 인간 혐오증에 빠져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젊은이들과 직접 협력하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찰이 부모를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자녀가 극단주의 단체에 연루됐다고 말하면 부모들은 대개 충격에 빠진다고 말합니다.
There are many examples where potentially parents don't even know that their kids are digesting some of this content.
많은 부모들이 자녀가 온라인에서 이러한 콘텐츠를 접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지역사회가 이러한 위험 신호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할 경우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은 위험에 노출돼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활동가 리 브레넌 씨는 말합니다. 폭력적 극단주의에 대응해 귀화 프로그램과 교육을 진행하는 리루트 오스트레일리아의 리 브레넌 대표는 지역의회와 학교에서 정보 제공 프로그램을 운영해 극단주의가 확산되기 전에 지역사회가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A really positive pro-social community group combined with the proper education and the access.
적절한 교육과 필요한 지원에 대한 적절한 접근성을 갖춘 매우 긍정적인 친사회적인 지역 사회 단체를 통해 궁극적으로 그러한 단체들은 극단주의 행동을 가장 먼저 지적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면서 젊은이들이 더 이상 위험에 처해 있지 않도록 도울 수 있는 상황은 단 한 가지가 아니라고 브레넌 대표는 강조했습니다. 브레넌 대표는 또 청소년을 걱정하는 부모와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사법적인 처벌과 단순히 두려움을 피하는 것 사이에 중간 지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고 말합니다.
No one wants to look at their child and say they're engaging in terrorism. They might be like, oh, they're a slightly problematic teenager. They're going through.
자신의 자녀가 테러에 가담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브레넌 대표는 자녀가 좀 문제가 있는 10대이고 사회적으로 성장하는 시기를 겪고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그래서 실제로 지역사회 단체가 나서서 청년들과 소통하고 그래야 그들이 직접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년들이 지원단체에 가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식과 안목을 갖추게 된다면 그들도 다른 대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SBS 오디오 팟캐스트 SBS 이기재민씨였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sbs.com.au/sbs이기재민씨를 방문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www.sbs.com.au/korean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SBS Examines 전문가들의 말처럼 이 폭력적인 극단주의, 지역사회가 변화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급진화된 젊은이들과 대화를 할 때는 개방적이고 이 호기심 어린 대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저희는 전하는 말씀 듣고 계속 이어갈 텐데요. 예, 바로 어제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밤 파라마타에서 열리고 있는 길거리 축제 파라마타 레인즈 페스티벌에 한국 힙합 그룹 디 오케스트라가 참여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현장 전하는 말씀 듣고 잠시 후 박성일 프로듀서와 알아보겠습니다.
SBS 한국어 프로그램 매일의 호주 뉴스와 시사 이슈 그리고 이민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한국어로 전해드립니다. 오후 4시에는 디지털 라디오 SBS 3채널, 디지털 TV 303채널에서 매일 저녁 9시에는 SBS 라디오 1채널, 디지털 TV 301채널에서 만나보세요. SBS 오디오 앱으로 언제든지 실시간 또는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SBS 한국어 프로그램이 여러분의 호주 생활을 함께합니다.
4일간 야간 행사로 열리는 시드니의 대표적인 거리 축제 파라마타 레인지 페스티벌이 22일 어제부터 25일 토요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길거리 음식 노점과 팝업바가 설치돼 있고요. 다양한 예술 작품과 공연도 만날 수가 있는데요. 올해는 특별히 부산 문화재단이 기획하고 주요 시드니 한국문화원이 협력한 프로젝트 그룹 디 오케스트라 특별 공연이 펼쳐집니다. 이 수요일 파라마타 스퀘어에 다녀온 박성일 프로듀서와 이 디 오케스트라 특별 공연 살펴봅니다. 박성일 프로듀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파라마타 레인지 페스티벌 음식과 음악, 예술이 결합된 행사로 길거리와 주차장 등이 모두 축제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파라마타 스퀘어 일대가 하나의 뭐 거대한 파티 장소로 변했는데요.
네.
국내외 공연진 300여 명이 곳곳에서 정말 다양한 공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네, 올해 행사에서 무엇보다 이목을 끄는 건 한국에서 온 댄스팀, 바로 디 오케스트라입니다.
네.
네, 이 팀을 기획한 부산 문화재단의 청년 융합 예술팀 최정빈 씨는 이 청년 예술가들에게 값진 경험과 또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이 같은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는데요. 네, 부산문화재단 최정빈 씨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죠.
부산문화재단은 다양한 청년 문화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부산문화재단 청년예술가 국제교류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저희 이번 팀이 참여하게 되었고요. 올해 이 파라마타 레인스 페스티벌에 참여하기 위해서 결성된 디오케스트라 팀이 이번 무대에 서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또한 파라마타 시의 마틴 자이터 시장은 이 파라마타 레인즈 페스티벌에 디오케스트라가 참여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는데요. 마틴 자이터 시장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And it's great to be here with you today to invite everyone to Parramatta Lanes.
네, 마틴 자이터 시장은 파라마타 레인즈는 파라마타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가장 큰 축제 중 하나라면서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번 행사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마틴 자이터 시장은 올해 특별히 한국에서 온 댄서들이 펼치는 특별 공연을 준비했다며 최근 파라마타 리버사이드 시어터에서 K-POP 커버 댄스 페스티벌이 열렸고 여기에서 우승자가 호주를 대표해 서울에서 공연까지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어서 마틴 자이터 시장은 이 한국에서 온 댄서들이 파라마타와 웨스턴 시드니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술성과 실력을 선보일 수 있게 돼 정말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네, 마틴 자이터 시장이 언급한 것처럼 지난 8월이었습니다. 네. 파라마타에서 K-POP 커버댄스 본선 대회와 함께 랜덤 플레이댄스까지 열렸는데요.
그렇죠. 네.
네, 이번에는 실력이 뛰어난 한국 힙합 댄스 그룹 파라마타에서 공연을 하게 됐으니까요. 더욱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호주에서도 이 한국 K-POP 댄스의 인기 정말 뭐 엄청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네, 이번에는 현대 힙합 댄스 그룹까지 파라마타에 와서 생동감 넘치는 공연을 펼치게 된 것입니다. 네, 이번 행사를 함께 준비한 주 시드니 한국문화원의 오은아 실무관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K-POP뿐만 아니라 한국 댄스씬 전반이 세계적으로 또 주목받고 관심받고 사랑받고 있는 추세인데 이 기회를 통해서 이제 호주 현지 분들에게 한국의 또 영하고 에너제틱한 무대들을 직접 소개드리고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특히 파라마타 레인과 같이 또 큰 규모의 그리고 또 다양한 문화가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에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고 또 의미 있게 생각하고 이번 공연을 통해 현지 분들이 한국의 멋진 현대 힙합 댄스를 즐기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저녁에 이미 두 차례 디 오케스트라 공연이 펼쳐졌는데요.
네.
그럼 디 오케스트라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 보도록 하죠. 이름을 얼핏 들으면 네. 뭔가 클래식 그룹일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댄스 그룹입니다. 힙합 그룹이고요.
네네.
이 부산 문화재단이 기획한 프로젝트 그룹이라고 앞서서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케스트라 뭐 이렇게 일반 음악은 아니고요.
네. 네,
디 오케스트라는 현대 힙합 댄스를 추는 5명의 특출한 이 댄서들이 뭉친 프로젝트 그룹입니다.
네.
먼저 팀 리더인 박수아 씨에게 디 오케스트라 팀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함께 네. 들어보시죠.
저희 팀은 그 부산에서 코레오그래퍼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 댄서 5명으로 이루어진 팀이고요. 저희는 각자 강사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예술 공연을 서고 있고 스트릿 무대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예술 장르와 협업하여 무대 위에서 보여줄 수 있는 예술들, 관객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을 준비했고요. 이번에는 부산문화재단과 주시드니 한국문화원에서 지원해 주셔서 호주에 오게 되었는데요. 부산문화재단에서 호주를 포함한 다양한 나라에서 교류할 수 있도록 국제 교류를 지원해 주셔서 저희가 열심히 공연을 할 수 있고요.
네, 부산에서 활발하게 댄스 강사로 활동하는 여성 댄서 5명이 프로젝트 팀을 구성한 건데요. 팀명이 디 오케스트라인 이유, 윤하연 씨로부터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다 각자 한국에서 왔지만 개성이나 전공하는 장르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뭔가 이 여러 가지 악기들이 모여서 하나의 노래를 만들어내는 오케스트라처럼 저희도 각자 다양한 개성을 가진 팀원들이 모여서 하나의 예술적인 그런 무대를 만들어보고자 해서 디 오케스트라로 이름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서 D는 댄스를 뜻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D 오케스트라가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D 오케스트라 고세민 씨에게 이번에 선보이는 공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네, 저희 D 오케스트라는 지금 저희가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K-POP 그리고 저희가 추고 있는 한국 힙합 댄스의 조합으로 K-힙합 댄스 퍼포먼스를 선보이려고 합니다.
네, 여러 가지 악기가 모여 하나의 노래를 만들어내는 오케스트라와 같이 각기 다른 개성을 지닌 힙합 댄서 5명이 모여서 이 하나의 예술적인 무대, 오케스트라 무대를 만들어냈다고 하니까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힙합의 황금기라고 하면 아무래도 1980년대 말 미국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렇죠. 네.
이 우리 한국 힙합 댄서들이 선보이는 공연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힙합 문화 자체는 해외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네.
하지만 지금은 이 한국만의 힙합 댄스 문화가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디 오케스트라의 이원영 씨로부터 한국의 힙합 댄스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힙합 댄스라는 문화 자체가 한국의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넘어온 거기 때문에 외국 문화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저희도 K-POP이라는 강점이 있고 K-POP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제 원래 기존에 있던 외국 힙합 댄스와 K-POP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섞여서 이제 점점 저희 한국만의 힙합 댄스의 특징이 생겨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한국 댄스의 특징이고 그리고 외국과 다른 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한국의 힙합 댄스 K-힙합이군요.
네.
네, 해외의 힙합 댄스와 이 K-팝이 지닌 특징이 섞여서 이제는 한국만의 힙합 댄스 K-힙합 댄스가 정착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네,
더 재밌습니다.
그렇습니다. 호주에서도 뭐 K-팝, K-댄스, K-문화 정말 큰 인기를 얻으면서
네.
예전보다 더욱 다양한 형태의 한국 문화가 호주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네, 디 오케스트라는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국제 교류가 시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디 오케스트라 고세민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멀리서도 한국을 향해 응원과 사랑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한국을 향한 여러분들의 사랑과 응원 잊지 않겠습니다. 저희 디 오케스트라는 앞으로도 다양한 국제 교류를 시도하면서 K-힙합 댄스를 더 많이 알려주기 위해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파라마타 레인지 페스티벌에 초청된 한국의 프로젝트 그룹 디 오케스트라를 만나봤습니다. 이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5명의 특출난 댄서들이 현대 힙합 댄스의 예술과 에너지를 파라마타 레인지 무대에서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두 차례 공연을 펼친 데 이어서 오늘 저녁 8시에도 공연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이 파라마타 스퀘어에 방문하시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시간이 되시면 오늘 저녁에 직접 방문하셔서 한국에서 온 이 부산에서 온 이 한국 댄서들의 생동감과 열정을 직접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성희 프로듀서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sbs.com.au/korean 그리고 SBS 오디오 앱에서 언제 어디서든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SBS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알렉사, 구글 홈, 애플 스마트 스피커로 간편하게 연결해보세요. 언제든 SBS 한국어 프로그램의 최신 뉴스와 이야기,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냥 플레이 SBS 코리안 팟캐스트라고 말해보세요. SBS 오디오, 여러분의 하루에 딱 맞는 음악, 라디오, 팟캐스트.
네, SBS 한국어 프로그램 10월 23일 수요일 방송, 목요일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 매주 목요일, 금요일 저녁에는 시내챗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SBS의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온디맨드를 통해서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는 영화 한 편 소개해드리는데요. 오늘은 덴마크에 입양된 말레네 최 감독이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조용한 이주 준비했습니다. 덴마크 시골에서 자란 한국계 청년의 정체성 혼란을 섬세하게 그려냅니다. 시내챗 유화정 프로듀서입니다.
Weekly Cine Chat featuring SBS On Demand.
에스페소 온드맨드를 중심으로 다시 보면 좋을 영화들을 추천해드리는 시간 시네챗. 네, 오늘도 독일과 유럽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독립영화 프로듀서 권미 리포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또 어떤 영화를 만나볼까요?
네, 오늘은 말레네 최 감독의 2023년 덴마크 영화 조용한 이주, The Quiet Migration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2023년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처음 봤고요.
네.
한국에서는 2024년에 개봉해서 한국 관객들을 만났었습니다. 감독, 말레네 최 감독은 국제 입양, 해외 입양이라는 이제 자전적 경험을 주제로 꾸준히 작품을 만들어 왔고, 이제 이 조용한 이주는 그 주제 아래 두 번째 이제 픽션 영화입니다.
아, 이건 픽션 영화예요?
네, 그 네. 전에 이제 회기라고 감독님이 만들었던 영화는 이제 허구 다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큐멘터리 형식이나 이제 약간 픽션이 가미된 그런 작품이라고 알고 있고요.
한국 2세 감독들의 이민자로서의 정체성 찾기와 관련한 작품들에 대해서는 예전 방송에서 얘기를 몇 번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한국에서 해외로 입양되었던 이들의 이야기이죠. 또 그 사연에 직접 서 있는 감독의 자전적 시선을 통해서 그 정체성과 소속감에 대한 고민을 보다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먼저 내용 전해주시죠.
네, 막 성인이 된 칼이 이제 영화의 주인공인데요. 이제 칼은 부모님이 운영하는 농장 일을 도우면서 이제 아주 단조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점점 은퇴를 생각해야 되는 부모님은 칼이 농장을 물려받을 것을 기대하고 또 어느 정도는 그 일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지만 칼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된 느낌이기도 하고 또 사실은 그럴 마음도 없습니다. 칼은 늘 조용하고 감정에 큰 기복이 없어 보이거든요. 체육관에서 청소년들을 마주쳤을 때나 또 이제 그 친척의 생일 파티에 이제 초대받아서 갔을 때 그 거기에 모여 있는 친척들이 이제 칼을 대하는 태도 혹은 그 친척들을 바라보는 칼의 이제 반응을 통해서 그의 성장 과정에 지속적인 차별과 희롱이 있었음을 우리 관객들은 좀 느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딘지 모르게 칼이 그 공간에서 약간 겉도는 느낌이 들었던 거고요. 또 칼의 생일이 되던 날 이제 엄마는 그런 칼에게 생일 선물로 여행을 제안해요. 엄마랑 같이 어딘가 가자 이런 식으로. 근데 칼은 혼자서 한국에 방문하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This is enough, I doesn't.
아, 대신 왜 가나? 내가 왜 이제 내 플랜을 at du skulle overtage gården, Karla.
Der er ikke noget bedre end at være i familiens skød, når man fylder år.
What do you dream about?
Jeg vil gerne skurere.
자신의 뿌리를 찾고 싶었나 보네요.
네.
이 성장 과정 동안 끊임없이 자신이 이방인이며 다른 모습의 사람임을 느껴온 것, 그 이질감, 나도 모르게 각인된 그 외부인이라는 감각, 여러 복잡한 감정들, 그 괴로움이 와닿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엄마는 칼에게 생일 선물로 여행 제안도 하는 거 보니 덴마크 양부모님과의 사이는 원만했었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여요. 영화를 보면 엄마는 상실의 아픔으로 약간 우울증을 앓고는 있는데 칼한테는 언제나 따뜻한 사랑을 표현하고요. 아버지 역시 칼을 아들로 느끼는 게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칼이 친척들의 괴롭힘으로 답답해하면서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하거든요. 아버지는 그런 순간에 늘 침묵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 이런 표현을 미루어서 부모로서의 역할 혹은 칼을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이 부모의 시도 같은 거는 좀 무심하게 넘어가지 않았었나 이제 짐작할 네.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러네요. 네.
네. 그리고 사실은 누가 봐도 양부모님이잖아요. 겉으로 보기에.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로 보이지 않는 점을 누군가는 계속해서 지적을 하거든요. 칼한테. 너는 어디서 왔는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좀 쌓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대하는 부모님의 태도는 약간 좀 무심한 편이죠. 물론 그게 후반부에 약간 좀 많이 도가 지나친 일이 한번 벌어져요. 그때는 이제 아버지가 처음으로 분노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긴 해요.
그런데 이러한 그 모든 갈등의 순간들이 영화의 예고편이나 스틸컷을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이 조용한 이주라는 제목처럼 아주 조용하고 또 차분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졌는데요.
네. 그 지점이 저는 영화의 매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모든 순간이 굉장히 섬세하고 상징적인 묘사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되게 조용해요. 이를테면 영화의 시작과 동시에 농장 주변에 그 혜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뭔가 하늘에서 큰 돌덩이 하나가 떨어지거든요. 그 떨어진 돌덩어리 같은 것을 발견한 칼은 그것을 아주 소중하게 간직하기도 하고 또 그 혜성이 떨어진 구덩이에 이제 갑자기 들어가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난데없이 마을 한복판에 떨어진 돌 조각처럼 그렇게 그곳에 갑자기 놓여버린 칼의 상황이 이제 병치되어 보여지는 거죠.
네.
감독의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고요. 그 해외 입양이라는 것은 어딘가 지구 어딘가에 갑자기 떨어진 혜성과도 같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마음 아프네요.
네. 그동안에 이제 겪어왔던 소리 없는 상처들에 대한 분노와 폭발은 이제 중간중간에 약간 지진처럼 묘사되기도 해요. 갑자기 벽에 금이 간다든지 약간 울림 같은 게 들리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는 인물의 서사나 영화적 내러티브보다는 이런 식으로 칼이라는 인물의 상황과 심리상태 또 현재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고요. 감독이 영화를 통해서 사실 전달하고자 했던 주제인 인종차별에 관하여 조금 다른 영화적 묘사를 만나볼 수 있는 작품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Hi, I'm Melina Choi. I'm the writer and director of The Quiet Migration. And it's a film about feeling alienated and having a body out of place as an adoptee. And it's called The Quiet Migration because we came alone as babies. We couldn't speak a single word when we got adopted. So who do you become later in life with such a humble beginning? That's what the film is about.
네, 영화 제목처럼 굉장히 조용하지만 또 말씀을 들으니 그만큼 더 울림이 깊은 작품으로 느껴집니다. 감정이 폭발하지 않아도 지진과 같은 상징적인 묘사로 그 더 깊은 심리적 파동을 전달한다고 할까요? 아무튼 이 네. 감독의 네, 전개 방식이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네, 단순히 입양인의 이야기를 넘어서 이민자로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느낄 수 있는 그 소속감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작품 같아서 또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조용한 이주, 권미 리포터 오늘도 좋은 작품 소개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또 흥미로운 영화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www.sbs.com.au/korean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곧 호주의 소셜미디어 피드에 더 적은 뉴스가 게시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SBS 오디오 앱을 다운로드 받으실 때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중요한 이슈와 계속 연결되길 바라신다면 SBS 한국어 팟캐스트의 모든 뉴스와 이야기 그리고 견해를 받아보십시오. SBS 오디오 앱은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에서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네, 권미희 리포터와 함께한 신해챗 말레네 최 감독이 2023년작 덴마크 영화 조용한 이주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앞서서는 이번 주 파라마타에서 열리고 있는 길거리 축제 파라마타 레인즈에 참여하는 한국의 힙합 그룹 디오케스트라 만나봤고요. SBS 이그제민스 증오 이야기 시리즈에서는 청년들이 급진화해서 탈피하는 것을 돕는 방안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은 웹사이트 www.sbs.com.au/korean에서 모두 다시 들으실 수 있고요. 이 소셜미디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SBS 한국어 프로그램 팔로우하시면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호주 뉴스를 한국어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한 시간 동안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끝곡으로 준비했는데요. 화사의 굿굿바이 함께 들으시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되십시오.
...가 궁금하신가요?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또는 여러분의 팟캐스트를 통해 만나보세요.